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말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중에 성격 형성이나 생활 습관 형성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제일 모방을 하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물론 커가면서 교육을 통해 친구 관계를 통해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아서 성격과 생활 습관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과 생활 습관의 틀은 어릴 때 부모를 통해 형성이 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됩니다. 돈을 삶의 제일의 가치로 삼고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돈 없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부모한테 배운 자신의 삶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합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부모가 하는 것만큼 하게 됩니다. 물론 100%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의 기본틀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부모가 하는 것만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넌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특히 신앙생활에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분명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즉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조금은 교만한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입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말을 시작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들, 즉 사역의 원리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의 거짓 모함에 대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원리들, 즉 사역의 원칙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 근거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에게는 확실한 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본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본받는 대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다가섰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계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알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복음을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로 그는 구원받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알아가는 삶의 본을 친히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율법학자들과 유대사회의 지도층이 함께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증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는 결박당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L.W. 토조라는 목사님이 쓴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체험하다, 경험하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지 안다는 것과 그 사람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에게 나쁜 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하던 것, 그의 신분, 그의 혈통, 그의 교육, 그의 지위 같은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꺼이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반드시 대가가 수반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게 여기는, 유익하게 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레저 생활입니까? 일입니까? 친구와 만남입니까? TV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유익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본문 13절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 of the weakness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버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말라리아 같은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의료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풍토병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은 풍토병을 초래한 환경과는 정반대의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버가라는 지역은 지대가 낮기에 고온 다습한 지역이었으므로 지대가 높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계획이 없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14절에 고백한 대로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원래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신자의 삶에 고난과 세상의 난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저자인 존 버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해야 할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해야 할 것처럼 보일 때는 덧셈을 하신다. 우리와는 다른 방법을 일하시고 다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우리 수학 공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의 계산법은 물질적인 세계의 계산법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계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뺄셈, 즉 인간의 약함을 통해 덧셈, 즉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나오는 풍토병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즉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통 뺄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덧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덧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큰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무산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그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바울이 약함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갈라디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가시라고 불리는 것을 제거해달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워주시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힘을 공급해 주었으므로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실하게 기대고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역이 사람의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되지 않음을 알게 하는 귀한 사인입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사역지에는 갈라디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바울의 이 사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계획, 우리 인간의 힘을 쭉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실수나 재난이나 곤경이나 무산된 계획 등을 통해서 우리의 정교한 행동과 계획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병색이 얼굴에 완연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기쁨과 만족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적대자로 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할 때 자신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세우려고 혹은 나아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17절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첨하여 여러분을 크게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크게 보게 하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힘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으로 기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행하는 진정한 사역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에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구원 얻게 된다라고 가르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거느려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의 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 거짓 사도가 가진 목표가 그들의 수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17절 말씀처럼 그 자신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만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귀를 간질거리게 하는 듣기에 기분 좋은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가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자기 의를 내세워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의 목적은 본문 19절에 나오듯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보여줍니다. 이는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나와 같이 되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모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내 형상을 본받으라 라고 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대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추종자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동역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직결이 됩니다.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달리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문 16절에 나오듯이 참된 말을 했고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복음에 더 충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없애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꾸짖거나 화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앞에서 화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드시 들어야 될 진리의 말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깊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복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사랑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사역을 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이야말로 진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원히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일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